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7일 남은 가운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어제 찬성 52대 반대 48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베럿 후보 인준을 승인했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지난달 별세한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뒤를 이었습니다. 베럿 대법관 확정으로 미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의회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와 총기 규제 등 사회적으로 분열된 현안 결정에 보수적 가치가 더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대선과 관련해 만약 투표수나 다른 문제들을 놓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구성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대규모 법무팀을 고용해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이번 선거의 승자가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2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대규모 첨단 무기를 추가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액수의 무기에 대한 타이완 수출을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타이완에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지 닷새 만으로 이번에 승인된 무기는 미 항공 우주기업인 보잉사의 하푼 해엄 방어 시스템 100대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무기 수출이 타이완의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관련된 미국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의 제재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올해 들어 네 번째 무기 판매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가 타이완의 방위 요구를 중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논평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중국이 안보와 자유에 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인도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오늘은 두 위대한 민주국가가 더 가까워질 새로운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과 인도가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협력은 중국 공산당의 안보와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과 인도 두 나라가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원칙 유지를 위한 협력을 제정하고 규칙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는 오늘 미사일과 드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첨단 위성과 지도 데이터를 인도에 제공하는 군사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반군 훈련소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적어도 7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어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방에 터키 지원을 받는 반군이 시리아 정부를 돕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리브 지역은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와 싸우는 반군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사망자 외에 9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세계무역규칙을 위반했다는 지난달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WTO 관계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은 항소문에서 WTO 판결에 대해 균형 있고 공정한 세계무역 시스템을 추구하는 모든 회원국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지를 해결할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 이전 등이 불공정하다며 자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WTO는 지난달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미국 관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TO는 최근 유럽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가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사무처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내년 발효되는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금융당국은 가상 자산 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북한 등의 악용을 그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불규칙한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전 세계 핵무기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이 내년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내년 1월 발효되는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 어떤 나라의 안보도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정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전 세계 모든 핵무기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군축 진전을 위한 안보 환경을 이루려는 많은 나라들의 열망은 공유한다면서도 이 조약이 해답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그 어떤 나라도 포함하지 않는 조약을 통해 핵무기를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핵무기를 감축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중미 국가인 온드라스가 핵무기 금지 조약의 50번째 국가로 비준함에 따라 조약의 공식 발효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는 조건에 따라 내년 1월 22일 공식 발효됩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등은 지난 2017년 표결 당시 안보 현실을 무시한 조약이라며 불참했고 다른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The treaty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the universally held goal of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이 조약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 생산과 제조는 물론 비축과 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번에 조약 발효 조건이 충족된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가 핵무기 금지 조약을 포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이 조약의 전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핵 군축 진전을 오늘날 만연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조약은 전제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핵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조약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여전히 필요한 미국의 핵 억제 관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분열을 부추겨 긴급한 확산과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핵무기 금지 조약이 기존의 비확산과 군축 체제와 상충하며 50여 년간 국제 비확산과 군축 노력의 핵심인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군축 진전을 위한 필수적 토대인 NPT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모든 핵탄두를 제한하고 강력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통제 시대에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도록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은 노골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무기 통제 대화에서 자신들의 핵무기 수천 개를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 중국은 NPT 6항에 의한 자신들의 의무를 외면하면서 의미 있는 군축 논의에 참여하길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국제 군축 대화를 주도하는 동안 이들의 나라는 계속해서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핵 프로그램은 어떤 국제 무기 통제 협정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는 무기 통제 협정의 상습적 위반자라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핵무기 금지 조약 서명국들의 서한을 보내 조약 반대 입장을 확인하며 비준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서한에서 이 조약이 검증과 군축과 관련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조약에 가입 비준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50개 비중국에는 5대 핵보유국과 실질적인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물론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한국과 일본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 해당 조약이 발효 조건을 충족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핵무기 완전 제거를 위한 의미 있는 약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포함된 거래에 관한 정보 수집, 보존, 공유를 요구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북한 등의 가상자산 악용을 그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해외 거래 중 감시 대상이 되는 최소 금액 기준을 250달러로 대폭 낮췄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지난 23일 가상자산을 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 비밀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실행된 거래의 정보 수와 보존 공유 대상에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이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방 규정 지배, 돈에 대한 정의를 가상자산으로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송수신인 등 자금이체 송금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요구한 기록 보존 규칙 대상이 가상자산이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미 금융당국은 또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특정 자금 이체 송금에 관한 정보를 거래 과정에 참여한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도록 요구한 자금 이동 규칙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준과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개정안의 제안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의 대중적 이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상화폐가 불법 금융활동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 금융당국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가상화폐를 무기확산 자금 조달, 제재 회피, 초급가적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면서 라자르스 그룹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를 정권을 위한 많은 양의 수익 창출과 자금 세탁 수단으로 훔치고 갈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6일 VOA에 북한 당국 등이 편취한 가상화폐가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쓰이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달러와 같은 명목화폐로 변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법 집행기관이 가상화폐의 달러 변환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거래 기록을 금융기관들이 유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이슨 바틀렛 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가상 자산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법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금융당국이 가상 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기존의 보호법적 장치 적용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 연준과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 비밀법에 따라 미국 관할권 밖에서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거래 중 거래 정보 수집 보존 공유 대상의 최소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1995년 이후 미화 3,000달러 이상의 금액만 기록 보존 규칙과 자금 이동 규칙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250달러 이상의 거래에 모두 기록 보존과 정보 공유 의무를 시행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미 금융당국은 일부 기관들이 3,000달러 이하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북한 당국이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대규모의 절취된 가상화폐를 작은 단위로 쪼개 새로운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필체인 방식을 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라자르스 그룹이 2018년 절취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중국인 2명을 미 사법당국이 기소한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금융당국의 거래정보 보고 보존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하기 위해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분산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에 따라 미 금융당국은 북한 행위자들이 가상화폐에서 얻은 자금을 소액으로 분산해 미국 금융달러 체계를 거쳐 세탁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what Treasury is saying with this rule is that we think that
스탠튼 변호사는 또 재무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관련 거래에 관한 모든 보고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분석가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어 재무부가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수상한 금융거래의 패턴을 적발할 수 있고 이후 이에 관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도 알려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연준과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개정안은 27일 연방관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VA 뉴스 지다 켬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이란의 정교한 확산 금융 네트워크를 파악해 파괴하는 것이 전 세계적 도전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최근 열린 총회에서 북한, 이란 등 제재 대상국의 확산 금융 활동을 막기 위해 강화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과 이란이 유엔과 미국의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위험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금에 접근하고 자금을 이동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이 이를 위해 많은 FATF 회원국이 연루된 복잡하고 정교한 네트워크를 설립한 것을 목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다만 미 행정부는 확산 금융에 관한 위험도를 평가하며 이미 실시했고 미 금융기관과 기타 기업들은 이미 일반적으로 북한과 이란에 관한 제재 회피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불규칙한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많은 주민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은 올해 과도한 강우량 등 불규칙한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 불안이 북한의 많은 사람에게 만연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GIEWS는 2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곡물 수확 시기에 불규칙한 강우량 등으로 인해 북한의 곡창지대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금은 올해 4월과 6월 파종한 쌀과 옥수수, 소량의 콩과 감자 등 농작물 수확이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4월에는 평균치를 밑돈 강우량으로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사이 내린 눈의 양도 적어 농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또 농작물이 성숙하는 시기인 8월부터 9월 초에는 장마와 홍수, 연속된 폭우와 태풍이 강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수확을 한 달 정도 앞둔 지난 8월 원격 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황해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의 지표면 토양 습도가 지난 10년 새 최고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곡물 피해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토지 습기는 수확을 앞둔 농작물 발육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홍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 한 해 올 겨울 농작물인 밀과 보리 파종 작업에 빗물이 관계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라는 밀과 보리는 통상 10월과 11월 파종에 들어갑니다. 보고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인명피해와 가옥과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준 홍수, 태풍까지 맞물리면서 식량 안보에 취약한 북한 인구가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낮은 식량 섭취량과 다양하지 못한 식생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립북한위원회 대니엘 워츠 국장은 26일 VOA에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많은 북한 사람에게 식량 안보는 분명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충분한 식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해도 태풍과 홍수에 영향받거나 장기화한 국경 폐쇄로 생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향후 가까운 시기에 추가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워츠 국장은 북한이 국내 생산과 수요 격차를 메울 만큼의 식량을 중국에서 들여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우려로 지난 7월 이후 대북 수입이 최저치에 머물러 있고 국경 봉쇄 조치가 적어도 내년 1월 당대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식량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김관호 책임연구원은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배급제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2017년 기준 북한의 농가 인구는 8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 정도를 차지할 만큼 농업은 북한 주민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전염병 여파와 8월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곡창지대 피해는 식량 공급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10월 27일은 미국이 제정한 국제 종교 자유의 날입니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로 매년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6일 국제종교자유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종교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대통령이 국무부를 통해 종교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들에 대해 종교자유특별우려국 혹은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 4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가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0년 연속입니다. 국제종교자유의 날은 미 의회가 지난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로 22회째를 맞았습니다. 미국의 종교자유 수호 임무 수행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 규탄을 받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지난 6월 미 국무부는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한 비정부기구의 발표를 인용해 200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북한 당국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가 사망 120건과 실종 90건을 포함해 총 1,341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종교 인구가 천도교 약 1만 5천 명, 개신교 1만 2천 명, 불교 1만 명, 카톨릭 800명으로 집계됐으나 2002년 이후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지난 2018년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약 1만 3천 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 미만이 종교시설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종교탄압 상황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종교자유와 관련해 북한은 갈 길이 멀고 종교탄압에 있어서 매우 공격적이고 지독하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long ways to go. They are so aggressive and egregious. In the area of religious persecution.
앞선 4월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은 신앙을 주체 사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통해 외부 영향력이 북한으로 유입된다며 이를 위협으로 여기고 개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체포와 고문, 구금을 당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교화소에 8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의 수용자들이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이유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라며 성경 소지가 정치범죄로 취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독립된 교회는 없고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몇몇 종교기관만 설립됐으며 평양에는 5개의 교회가 있지만 탈북자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9월 주교황청 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한의 종교 탄압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박해에 맞설 용기를 낼 것을 촉구하며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라크, 북한, 쿠바의 기독교 형제 자매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Christian leaders have an obligation to speak up for their brothers and sisters in Iraq, in North Korea, and in Cuba.
국제 민간 단체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종교 억압 실태도 미 당국의 시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 오픈 도어스는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청 산하 단체 고통받는 교회 돕기도 북한을 중국, 이집트와 함께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으며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 현재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엄명희 목사는 26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종교 활동은 모두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교회와 뭐 이 종교 시설에 대해서 이미 다 없앤 지 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없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 목사는 특히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권 탄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인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인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것, 말하는 것, 뭐 집회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종교 생활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는 나라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는 나라는 비교가 안 되죠.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북한 등 9개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 정부의 종교자유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육군이 최근 발표한 해외 주둔 병력의 재배치 모델에 대한 의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육군의 새 배치 모델은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육군의 역내 배치 준비 태세와 현대화한 모델 평가 보고서에서 이 모델에 대한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 모델에 대한 구상과 이점을 밝혀왔지만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육군이 공개한 이 모델은 전 세계 미 육군 재배치 계획의 토대가 되는 새 준비태세 모델입니다. 역내 병력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육군 부대를 약 1년 동안 다른 정부에 할당 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이 모델의 일부 장점으로 역내 우선순위에 따른 부대 배치와 계획 훈련 현대화에 사용 가능한 시간의 최적화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의 변경 가능한 주기와 모델 개발과 관련한 역내 전투사령부의 역할 등은 의회가 추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모델이 합동군의 준비태세에 미칠 영향과 현재 국방부의 안보 공조 정책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육군은 이 모델에 따라 훈련 주기 동안 부대에 새로운 장비를 배치하는 기존 관행과 달리 6개월 주기에 예측 가능한 장비 배치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순환 부대들과 중복되지 않은 순환 병력을 전투사령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인들에게 보다 높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부대가 체계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국을 요구사항에 따라 부대를 재구성할 시간을 갖게 할 것이라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모델은 현재 육군 전반에 걸친 병력 배치와 현대화를 통합하고 동기화하기 위한 계획 목적으로 승인됐습니다. 다만 육군은 이 모델이 역내 기존 병력에 추가 부대를 배치하거나 즉각적인 변화를 주진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육군은 이 같은 새 배치 모델은 현재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특히 미래의 유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고 국방전략에 명시한 최우선 위협에 따라 미군 재배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ow do I make sure that I have sufficient resources capability in that theater to compete with China first of all?
에스퍼 장관은 또 인도태평양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순환 배치를 위한 준비태세 모델인 육군 세대 모델을 2006년 채택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주 등 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위협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육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속가능한 준비태세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BU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은 최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한반도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단거리 초대형 방사포 등 장사정포 전력들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패트리어트 체계로는 북한의 공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보 감시 정찰 역량 확충과 아이언돔 도입이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그리고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대구경 방사포 등으로 시간당 최대 16,000여 발의 로켓과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군 당국 등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은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방사포와 미사일을 한꺼번에 한국을 향해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섞어 쏘기 전술에 대비해 미한연합전력이 운용 중인 주요 방어체계는 패트리어트 대공방어체계입니다. 최대 요격고도 20km인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비교적 낮게 날아오는 적 비행체나 탄도탄을 음속의 4배로 날아가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군은 최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패트리어트 포대 추가 배치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패트리어트 체계와 향후 전력화될 지대공 미사일 MSM2 등 미한연합전력이 북한 신형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집중된 300mm KN9 방사포 등 약 7,000문의 장사정포와 로켓 발사대가 첫 1시간 동안 수만 발의 로켓과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미국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통해 방어할 필요가 있는 미사일들의 숫자를 갑자기 크게 늘려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ll of a sudden, North Korea has significantly expanded the number of missiles that the U.S. would need to defend against with Patriot systems.
게다가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자체 기동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일부 미사일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요격체를 피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북한의 로켓 전력 확충으로 기존 패트리어트 요격체 개당 요격 성공률이 70%에서 5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26일 VOA에 북한이 가진 로켓 전력들의 순전한 숫자로 볼 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while I assume that that actually works, and Patriot 2, and Aegis SM-3 if such a cruiser is close by. The sheer numbers make any defense impossible, and always have.
그러면서 미한 연합전력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패트리어트, 그리고 한반도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이지스 함대공 미사일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신형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또는 그 어떤 놀라운 무기들이 실전 배치되더라도 여기에 적용되는 공식은 늘 같을 것이라고 실러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이들 북한 로켓 전력은 사드 레이더가 포착하기 힘든 저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한반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요격체 수까지 고려할 때 수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 선임연구원은 일단 북한이 장사정포 발사를 개시하면 미한 연합전력의 포병, 로켓, 미사일 부대와 공군 연합전력이 이들을 즉시 파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Once they begin firing, they will be destroyed immediately. The combined power of the ROC and U.S. military, artillery forces, rocket forces, missile forces,
그러면서 북한의 첫 공격이 개시된 경우 북한 장사정포 체계는 미한 연합전력에 의해 괴멸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공격 개시 전에 방어할 방법은 없는 만큼 민간 대피소는 물론 군 인력과 장비를 보호하는 방어시설을 강화해놓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CNA 국장은 미한 연합전력이 이들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완벽히 제거하는 데는 어쩌면 수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es, you're going to lose a lot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Americans and wherever else is in the Seoul area.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damage done.
또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공격이 이루어진 즉시 원점을 파악해 타격하고 무력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한 연합전력은 정보감시 정찰 ISR 역량 확충 등을 통해 북한 장사정포 등 미사일 전력의 움직임을 사전에 보다 빠르게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별도로 운용 중인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 연동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차단하는 대공방어 체계 아이언돔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것도 미한 연합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이언돔이란 적의 방사포 등 장사정포나 로켓 공격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개발한 대공 요격 방어 체계입니다. 실제 한국군은 사드, 패트리어트 등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와 별도로 수도권과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2020년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엔 측이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사할 경우 관련 첩보 내용을 제공할지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격 공무원 유족은 청와대 등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서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유엔 측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 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유엔이 조사에 나서면 프라이머리 소스, 즉 초기 자료 제공 여부를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조사가 되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저는 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그것을 제가 판단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해경에서 이제 수사 판단인데 저희는 프라이머리 소스 자체를 그대로 이제 제공 법적 검토로 포함해서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이 유엔 총회에 보고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유엔으로부터 증거 자료 제출 요구는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이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서 장관은 또 북한이 이 씨가 실종됐을 당시 한국 측이 이 씨를 수색 중인 상황을 알고도 사살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한국 해경은 이 씨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71번 채널로 불리는 경인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해 실종지역에 12차례 방송을 했고 해상교통문자방송으로도 5차례 주변 선박에 이 씨의 실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당 통신수단들은 인근 해역의 어선과 상선 등에 보내는 일방 통신수단으로 상호 교신은 아니지만 북한이 이 씨 실종 당일부터 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 장관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북한에 직접 통보를 하진 않았지만 해경 방송을 통해 듣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씨의 유족들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사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섰습니다. 유족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8일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할 내용은 이 씨의 실종에서부터 죽음까지 청와대가 어떤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등입니다. 앞서 유족들은 한국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에 모두 5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과 이 씨 시신 훼손 장면을 촬영한 녹화 파일, 이 씨가 근무했던 어업 지도선 동료 직원 9명의 진술서 등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행정기관들은 정보 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답변을 해야 합니다. 엄태섭 변호사는 퀸타나 보고관이 지적했듯 북한의 사살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족들은 한국 정부가 이 씨의 실종 당일부터 이튿날 사살당하기까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실종 당시 생사에 대한 확인을 국가가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확인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후에 자진 월북과 관련해서 국가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유족들은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더라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살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앞서 지난 23일 북한에서 수감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 부부에게 무한한 연대정을 느낀다,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편지에서 두 분께서 전 세계에 북한의 만행과 실상을 알리신 것처럼 이 사건의 진실도 언젠가는 밝혀져 정의가 찾아올 것이라며 원비어 부모님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지난 19일 이래진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과 우리는 모두 같은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끔찍한 학대 피해자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25일 타계한 한국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일개 가전기업에 불과했던 삼성을 세계적인 인류기업으로 키운 장본인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숙한으로 별세한 한국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과거 남북경협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직후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165만 제곱미터 규모의 전자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10년간 5억 달러를 투자해 컬러 TV와 전화기, 오디오 같은 전자제품 생산시설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등으로 전자복합단지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생애 업적을 조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삼성을 세계적인 기술 대기업으로 만든 이건희 회장이 78세를 일기로 숨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신문은 30년간 이어진 이건희 회장의 지도하에 삼성전자는 작은 TV 제조회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메모리칩 회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건희 회장이 1987년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승계받은 뒤 삼성이 싸구려 모조품 가전기구를 만든다는 평가를 털쪄내기 위해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동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한 1993년 신경영 선언과 1995년 삼성 직원 2,000명을 모아놓고 5천만 달러 규모의 휴대전화와 팩스기기를 불태우며 품질 우선을 강조한 사건도 소개했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설득하는 움직임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이건희 회장을 삼성을 글로벌 대기업으로 키운 장본인으로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이 회장이 1987년 부친인 이병철 씨가 별세한 후 삼성그룹의 총수 자리를 물려받았을 당시 삼성은 서구에서 싸구려 TV와 저품질의 전자레인지를 파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랬던 삼성을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가차없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1990년대 초 삼성은 메모리칩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 경쟁사들을 능가하는 선두주자가 됐고 또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가 중요한 통신수단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중고가 휴대전화 시장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날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연구와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건희 회장이 회사 내 전문직 경영인들의 수와 역할을 늘려가긴 했다면서 이 회장 본인은 삼성그룹을 끌고 가는 사상가의 역할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계속해서 삼성그룹의 큰 전략적 방향을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 이병철 씨를 닮아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은 시기에도 끊임없는 위기감을 직원들에게 인식시켰다는 겁니다.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이건희 회장이 지난 30여 년간 삼성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탈바꿈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건희 회장이 이류 전자부품 제조사였던 삼성을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어 TV와 스마트폰, 메모리칩 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려놨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첫 인연을 맺은 땅 노스캐롤라이나를 떠나 펜실베니아주로 거처를 옮기게 된 윌리엄 김 씨.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윌리엄 씨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
제가 신학교를 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올 때 인도했고 또 나도 기도하면서 부도크 없이 미국 대상까지 들어갈 때 느낀 것이 하나님이 계셨길래 나를 살렸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뭐를 바래서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알고 싶어서요.
미국에서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준 사람들 그리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절대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에 이르렀던 겁니다.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동차로 10시간 거리. 새 둥지를 튼 윌리엄 씨.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신학을 가르쳐준다던 사람으로부터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학을 공부하려고 갔는데 서울에 어느 큰 교회 그 산하 조직의 교회 목사님인데 강압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교리가 옳으며 그 신학을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막 강요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강요라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 첫 번째는 물질이다. 하면서 몽땅 다 물질을 저거 하면서 나를 깡그리 바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어떻게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이 아유 오늘하고 고생했어요 하면서 생활에 보태 쓰고 정착하는데 도움 되게 쓰라고 한 청부를 어느 한 목사님께 받았어요. 그랬는데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조 내면서 감사 헌금으로 200불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책상에다 딱 던지면서 욕하는 것이 50% 60%도 아깝지 않은데 그거밖에 안 냈다고. 세상에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윌리엄 씨는 마치 중국과 북한으로 돌아간 듯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갑자기 중국에서 나를 내쫓고 반역자 새끼라고 얼굴에 침받은 목사님 얼굴이 생각났고요. 나라 버리고 거짓이란다고 욕하던 선교사님 생각이 났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서 믿는 하나님인데 강압적으로 믿지 말자. 내 이 땅까지 오는 거 누구 강압이나 누가 인도해서가 아니다. 내가 가겠다고 기도할 때 나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강제로 믿는 거는 나는 절대로 그게 싫었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믿듯이 믿고 싶지 않아서요. 그 교회를 안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만두겠습니다 하고는 다시는 안 나갔고요.
존중받지 못했고 버려진 물건처럼 취급당했던 오랜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런 시간을 되살리는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미국에 와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나를 붙잡고 울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볼 때 또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배우지 못했다고 코웃음 치고 이런 사람들 볼 때 그래서 한 하나님을 믿는데 다 똑같은 것이 아니구나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살리셨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윌리엄 씨는 신학 공부 계획을 잠시 접게 되고 신문에 구직란을 펼쳤습니다.
솔직히 두 달치 아파트를 잡았는데 805불짜리 아파트를 잡고 원베드룸을 잡고 들어갔는데 집세를 다운페이하고 한 달치 내고 나니까 돈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데 그래서 한인 광고를 보니까 건설하는데 사이딩하는데 따라다니면은 저수로 따라다니면은 초보는 캐시로 120불씩 준다고 나왔어요.
집을 고치고 개조하는 건축회사에 일용 노동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딩은 정말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일하시면서 다치거나 아니면 많이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힘이 부족해서 안타까울 땐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이딩이랑 이 물건들 그 새로 그러니까 자재들 오면은 자재 나르고 기술자들이 심부름 시키잖아요. 뭘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와라. 그다음에 쓰레기 치우고 이런 준비 작업도 하고 심부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일은 고됐지만 사람 냄새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솔직히 또 몸도 그때는 약했고 작았고요. 제가 체격이 아직도 작지만 그랬지만 열심히 하니까 같이 일하던 기술자 형님들, 사장 형님이 나를 잘 챙겨주고 맛있는 거 생기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더니 함께 일하시는 분이.
윌리엄 씨는 펜실베니아 신학교에서 단 2주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2개월을 채우기 전에 또 다른 일터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 사장 형님이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돈 같이 동생 같이 잘 챙겨주고 싶고 그러는데 너가 몸이 못 견딘다고 세탁소를 이쪽 형 통해서 소개해주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셔츠 다리는 거 처음에 가서 배우고 거기에 그러니까 옷들 다 들어오면 빨래하는 거 각가지 양복 빨래 무슨 뭐 이불 빨래 이런 것들 다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바지 다리는 걸 조금씩 배우다가
하루 10시간 주 6일 꼬박 일해 받은 돈은 $350. 윌리엄 씨는 시급 $6도 못 되는 낮은 임금을 받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좋았는데 제 돈 받는 거를 교회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함께 그 잠시 다니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이랑 누이 둘 다 식사하고는 일은 어떻나 이런 거 물어보다 시급은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냥 모르니까 350불 받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회사를 소개받게 된 겁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얻은 두 번째 일터를 그만두고 윌리엄 씨는 미용재료 도매상 뷰티 서플라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요.
아, 직원이 거의 한 세일즈맨부터 웨어하우스맨부터 사무실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5, 60명 됐습니다. 웨어하우스에서 물건 픽업하는 일 했습니다. 인보이스까지.
일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일 배우시는 거는?
거기에는 웨어하우스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한국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잘 배워줬고요. 네, 뷰티 서플라이 가게 가발들이 중국에서 뉴욕을 거쳐서 회사에 도착하면은 그 물건들을 각가지 아이템들을 그 넣는 자리가 다 맞습니다.
미용실과 가발 가게 등에 납품하는 각종 미용 재료를 쌓아놓은 창고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윌리엄 씨는 미국 입국 2년여 만인 2010년부터 조금씩 삶의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의회에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해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명단에는 홍콩의 결사와 언론의 자유, 법치와 함께 홍콩이 누려온 고도의 자치를 해친 10명의 중국과 홍콩 당국자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7일 행정명령 13936호를 통해 이들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베이징 당국이 홍콩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해온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자치를 조직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 반환협정은 유엔에 등록된 협정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6월 국가보안법을 강요함으로써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법 독립성,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베이징과 홍콩 당국이 홍콩의 자치를 억압하며 시위대를 탄압한 것을 비난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의 기구를 홍콩에 설치한 것과 평화적인 시위대를 대규모로 체포한 것, 2020년 9월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 것, 그리고 민주화 시위대가 홍콩을 떠나려 하자 당국이 체포해 감금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미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한 베이징과 중국 공산당의 억압적인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게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복구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